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심판적인 나눔의 역사를 더 많이 그리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심판의 복음이라고까지 이름 부를 정도입니다. 특히 이 재림의 마지막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은 좀더 실제적이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좀더 확실하다면 그래도 감사의 이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것들이 좋다면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불분명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각 사람의 미래는 오늘 본문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주이신 주님의 오른편이냐, 아니면 왼편이냐. 과연 오늘 나는 오른편의 사람입니까? 왼편의 진노의 대상입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이러한 경계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도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계를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멸망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진노의 형벌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함에도 그 은혜의 십자가보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은혜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인류 앞에서 영광을 입으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우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셔서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순종하며 역시 부유하지 않은 삶으로 청년의 때를 보내시고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가르치시면서도 결코 한 번도 폭력을 사용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조금 후에 있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될 자신의 모습을 이미 내다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천사를 거느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위엄찬 모습을 직접 소개하시면서 그때가 바로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의 때가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직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렇게 증거하신 바 있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렇게 디모데와 이 땅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표현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가지신 그 영광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위엄은 결코 없어질 이 땅의 영광과 같은 것이 아님을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에도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불쌍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위엄을 입으시고 모든 세상의 법 위에 절대적인 법인 진리로 이 역사 속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곳의 심판의 기준인 절대적인 법은 과연 어떤 법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으로 모든 민족을 판결하실 때에 거기에 펴진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자긍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책임을 통감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심판의 기준이자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입장에서 심판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이점과 분명한 심판의 기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변명치 못할 이유가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는 말씀은 비로소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보다도 각자가 읽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자 심판의 법인 성경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깨달은 대로 행해서 복받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주님의 사자들은 또 주님의 일꾼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규범이나 철학적인 강연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듣기 행복한 개그는 TV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짧은 이 시간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듣게 해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비밀인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나중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 이후로 역사 속에 왔던 모든 인류를 총칭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역사 위에 왔던 사람들 중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엄청난 군중의 무리와 그 가운데 심판의 자리를 베푸신 영광의 주님을 여기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며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도 또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인류는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자들조차도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2절 하반절에 33절에 그랬는데요. 여기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이 중심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여기 오른편과 왼편 이것은 구원과 아니면 저주의 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대단히 두려운 차이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오른편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오른편이 우리의 구원이고 도우심의 손길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곳만 소개를 한다고 하면 시편 가운데요.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시편 17편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39편 10절에 역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반대인 왼쪽은 당연히 진노의 대상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는 성경에서 보면 다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염소는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양은 스스로는 전혀 방어력이 없는 목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사는 짐승이라는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하고 일순간이라도 스스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염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곧비에 매여가면서도 언제나 가파른 곳을 즐겨다니는 염소, 몰고 가는 주인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 염소라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을 다스리는 목자와 양의 모습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음성만으로도 기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어떤 강제적인 도구가 아닐지라도 주인의 음성만을 듣고도 기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소는 불순종의 상징이라면 양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목자이신 주님을 즐겨 순종하며 따른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왕의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겨 순종함으로 바로 같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때에도 칭찬 듣는 오른편의 구원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이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만은 의미는 결코 복잡하지 않음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며 그 복은 이미 이 역사 속에 흘러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이 복은 물론 현재적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분명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비록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누리는 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복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복은 영원 속에 지속됨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에베소서의 교훈을 따르자면 곧 창세 전에 이미 예비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류가 이 넘치는 복을 다 누리기를 바라시지만 완악한 인간들은 굴러 들어오는 복조차도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복받을 자들이 행했다고 칭찬하고 계신 부분들인데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자선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으로서의 칭찬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각각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다른 면에서 한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줄일 때에 뭡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먹지 못했을 때라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목마를 때에도 갈증에 견딜 수 없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벗었을 때는 뭡니까? 수치가 드러났을 때에도 그것을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가려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병들었을 때라고는 뭡니까? 자의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사람을 돕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영혼을 결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오해 여지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이러한 실천은 주님의 육신으로 계실 때에 가르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실천의 항목이었음을 볼 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준 것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오히려 사양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이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머리에 기억하거나 새겨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행한 것이므로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바울사도의 당부의 말씀이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의 당부도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어버린 선행을 주님께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이들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선행을 하나같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을 때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하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주님의 가르치심에 결과되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극히 작은 것과 함께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자세에 대한 경계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 작은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앞에서도 제가 약간씩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식을 많이 갖지 못한 자, 작은 자입니다. 물론 작은 자라고 하는 게 액면 그대로는 어린 아이들이 되겠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물질을 갖지 못한 작은 자, 권력을 갖지 못한 작은 자,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작은 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에 대한 경계를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이 실천적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요한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주님을 의식하고 이 땅에서 섬겨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고 교회 속에서 약한 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와 같은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주받을 자들과 그 이유를 역시 보게 되죠.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참으로 영원히 소망이 없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엄이 있으신 선고이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참 무섭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신 것입니다. 앞에 의인들에게 표현으로 한다면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든 저주이든 이미 현실 속에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도 이미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아듣도록 완전히 손에 쥐어주듯이 복음을 줘도 그것을 오히려 헛되게 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이 저주받은, 화인맞은 양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역시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보면서 지옥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님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는 지옥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경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바로 사람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실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원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어둠의 세력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유다서 1장 6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악한 무리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그들이 들어가 형벌받을 곳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은 의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2절 4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반응하는 악인의 말 역시 의인들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4절에 그랬거든요. 결국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은 할 바를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런 투의 변명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5절에 그랬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권의 관계 속에서 나누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악한 자들이라고 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시간이든지 공간이든지 물질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필요한 그들에게 나눠야 됨을 여기서 우리가 경계로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심 재판의 선고문과 같고 또 사실입니다. 여기 선고받은 것은 어디에도 상소할 법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면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판결을 또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재판석은 모든 인류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마지막 그야말로 결심 재판이라는 말씀이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46절에 그랬거든요. 모두의 영원한 운명은 현실 속에서 선택되고 결정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조건은 이 우주와 모든 생물의 창조주요 에덴의 범죄 후에 범죄의 예외가 없는 모두에게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믿음이 현실의 삶 속에 행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완전히 공정하지 못한 것은 나타난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 특히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각자가 잊어버린 선행도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달아보시는 완전히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특히 불의가 관영하는 이 땅에서 작고 작아서 내 팽개쳐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이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나눈 바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공로와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행한 것들이 영원 속에서도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매 순간을 주님을 의식하며 의를 행함으로 살아서 지금은 물론 마지막 영원의 순간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칭찬과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축복의 대상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